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이슬람 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자는 제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네.
예, 이어서 세계 굴지의 화학 기업인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합병에 합의했다는 소식. 그리고 대학교 학비가 날로 치솟으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대학 공부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모든 무슬림, 모든 이슬람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나요?
예, 최근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이 실시한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 예,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35% 지지를 얻으면서 지지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에 걸쳐서 실시됐는데요. 그러니까 온전히 트럼프 후보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나온 후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 조사 때 이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22%로 2위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그동안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겁니다.
네, 지지율 2위는 누구였습니까?
예,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크루즈 후보는 지지율 16%로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는 4% 얻는데 그쳤는데요. 이번에 지지율이 4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아직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 그런가 하면 지난 조사에서 1위에 올랐던 벤 카슨 후보는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이 3위에 머물렀고요. 13%로 얻는데 그쳤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도 보면요.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지지율 9%로 4위, 랜드폴 후보가 4%로 5위였고요. 제프 씨, 마이크 커비, 존 케이시, 크리스 크리스티 후보가 각각 3%로 공동 6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후에 참 폭풍이 거센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같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까지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프랑스 파리와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테러로 미국인들 사이에 이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 달 전 여론조사 때는 이 테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답한 사람이 4%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에 이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자, 최근 테러 사건으로 이 안보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의 이 테러 대처 능력에 무게를 두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트럼프 후보의 테러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에게 테러에 잘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후보가요. 처음 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네.
지지율도 높은 것도 또 거품이란 반응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거품이 꺼지기는커녕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비정치인 출신인 트럼프 후보가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경우에 이 내년 11월 열리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공화당 지도부가 중재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중재 전당대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예, 이렇게 후보들이 난립해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못할 경우에 이 당이 중재해서 후보를 지명하는 겁니다. 각 주를 대표해서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은 첫 번째 투표에서는 그 주의 예비선거나 전당대회에서 뽑힌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첫 투표에서 확실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2차 투표 때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다른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 과거에는 이런 중재 전당대회가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드문 현상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네.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월요일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이 공화당 지도부 인사 20여 명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후보도 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중재 전당대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는 내년 7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립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후보가요. 공화당으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위협까지 했고요. 또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요. 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최근 USA Today 신문과 이 서폭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트럼프 지지자들의 충성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지지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7명입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게 되면은 3파전이 벌어질 텐데요.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지지표가 트럼프 후보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클린턴 후보 측은 트럼프 후보의 이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 논란을 기회로 보고 반기고 있습니다. 이 안보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국무장관을 지낸 이 클린턴 후보의 경력이 내년 본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트럼프 후보가 계속 높은 지지율을 보이자 이 경쟁 상대로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웃어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자, 유권자들에게 대통령 후보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TV 토론회인데요. 자, 다음 주에 또 TV 토론회가 열리죠?
예, 공화당은 다음 주 화요일 15일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다섯 번째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열리고요. 민주당은 다음 토요일 19일에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세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굴지의 화학회사로 알려져 있는 다우 케미컬하고요. 듀폰이 합병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세계 화학업계의 쌍두마차격이죠. 다우케미컬사와 듀폰사가 금요일 23일에 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케미컬과 듀폰의 이번 합병은 시가총액이 무려 1,300억 달러 규모로 올 들어서 성사된 최대 합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두 회사 모두 꽤 유서 깊은 회사들이죠.
예, 듀폰사는 미국 동부 델라웨어주에 본사가 있는데요. 2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예, 중북부 미시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우케미컬사도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이 합병 규모도 규모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두 기업의 합병 소식에 세계적인 거대 화학 공룡 기업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면서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의 합병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예, 사실 합병 얘기는 10년 전부터 간간이 흘러나왔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 10월에 이 듀폰의 최고 경영자로 에드워드 브린이 취임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일단 다우 듀폰이라는 이름으로 합병한 후에 농화학 부문과 특수화학 부문, 플라스틱 같은 소재 부문 이렇게 세 개의 별도 기업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합병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 2014년 말 기준으로 다우케미컬사 직원은 5만 3천 명, 듀폰사는 6만 3천 명인데요. 두 회사는 금요일 이번 합병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 감원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듀폰사의 경우 이 별도의 성명을 내고 앞으로 전 회사 차원에서 감원 등 구조 조정을 통해 7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듀폰사 종사자 약 10%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굴지의 두 회사가 합병하면은 반독점법 논란이 벌어지진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반독점법이란 어떤 특정 기업이 시장을 다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죠.
네.
예, 이렇게 이미 거대한 기업이 합병해서 더 큰 초대형 기업으로 탄생한다면 충분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매출 규모 920억 달러로 독일의 BASF 회사에 이어서 매출 면에서 이 세계 2위의 거대 화학회사로 탄생하게 될 텐데요.
네.
예, 합병한 뒤에 다시 세계의 기업으로 분리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 기업 모두 엄격한 반독점법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새로 합병되는 이 회사의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 앤드루 리버리스 다우케미칼 현재 최고 경영자가 이 새 회사 회장을 맡게 되고요. 에드워드 브린 현 두편 최고 경영자가 새 회사 최고 경영자직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두폰과 다우케미엘에서 각각 8명씩 모두 16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델라웨어주와 미시간주에 두 개의 본사를 갖는 체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대학 진학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사가 이달 초 내놓은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예, 대학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거둬들이는 이 경제적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미국의 대학교 학비가 엄청나게 솟으면서 과연 대학 교육이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가운데 나온 보고서라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요. 요즘 대학교 학비가 워낙 미국 대학교 학비 참 비싸다 보니까요. 대부분 학생이 또 빚을 내서 학비를 내고 졸업 후까지 취직해서 이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대학 학비로 투자한 돈을 벌어서 본전을 찾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골드만삭스사는 지난 2010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대학 학비로 쓴 돈을 다 벌려면 약 8년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제는 9년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5년 전보다 1년을 더 일해야 그나마 본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사는 현재의 대학 교육 비용과 임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2030년에 대학 입학자는 졸업 후에 11년, 2050년 대학 입학자는 15년 후에나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에 대학에 가는 이유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돈도 좀 잘 벌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드시 대학 졸업자라고 해서 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위권 대학 졸업자들은 고졸학력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컴퓨터 공학이나 기술 관련 전공자들은 그래도 이 취업도 잘 되고 임금 상승 속도도 빠른 편이지만 역사나 예술 같은 이 인문학 전공자들의 경우는 대학에 다니느라고 들인 비용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요. 대학 교육의 가치를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많은 학생들이 그래도 여전히 대학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쌓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결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 바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목소리죠. 마침 오바마 여사가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대학 진학을 장려하며 노래하는 동영상이 공개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이 동영상 봤는데요.
네.
뭐 건강을 장려하는 방식부터 온 맵시까지 그간 참 여러모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번에 또 한 번 신선하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더구나 랩 이렇게 읊조리며 빠르게 가사를 전달하는 음악이죠.
네.
이 젊은이들의 전유물같이 여겨지는 이 랩을 부르면서 대학교 입학을 권장하는 것 웬만한 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예, 오바마 여사는 이 동영상에서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인 제이 파로와 함께 범죄와 싸우고 싶으면 대학에 가세요. 랩 가사를 쓰고 싶으세요? 당신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우세요. 이런 노랫말로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신선한 접근이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